오늘 본질에 집착하라, 본질에 집착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우리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소예언서, 뭐그 중요도가 작다는 뜻은 아니라 분량에 의해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9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한번 띄워보 드리면 그림을 제가 하나 찾았는데요.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언된 지역들인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총 6개 지역. 저 오른쪽 위 다메섹부터 뭐 가사, 뭐 두로, 그다음 모압, 뭐 암몬, 뭐 에돔 이렇게 2장 3절까지가 요 6개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 6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 얼추 어느 지역에 속한 민족들이겠다 하는 게 보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2장 4절에서 또 5절까지는 짧게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분리된 이후에 남쪽 유다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다음 2장 6절부터 마지막 우리 9장까지, 그러니까 거의 아모스서 전체에 해당되는 분량인데요.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어디에 대한 예언서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분량면에서나 또 내용면에서나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이 예언한 북쪽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아니요, 그거 말고 성경 구절인데요. 네,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또 2장 7절도 노란색만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8절도 한번 띄워볼까요? 이게 헷갈리네. 다 읽어보죠.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임. 그다음 4장 1절도 마지막으로 같이 다 보죠.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제가 이제 앞에 2장 4장만 봤지만 뒤에도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모스가 지적한 북이스라엘의 죄, 그 죄목이죠. 그러면 이들에 대한 이 죄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가, 이것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처음부터 보죠.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여기서 이제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양치질을 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이가 깨끗하다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뭐 양치질 할 것도 없고, 어쨌든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고요. 4장 9절도 한번, 7절도 한번 시작.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여기서 비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여러분 기후를 좀 아셔야 되는데, 농사 초기에 내리는 이른 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늦은 비에 해당되는, 추수하기 석달 전이니까 마지막 이제 곡식이 여물 때 내리는 비. 근데 이게 안 내리면 이제 곡식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년 농사를 다 망해버리게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4장 9절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곡식이 패도 말라버리게 하고 깐부기 재앙으로 또 너희를 치겠다. 그 다음에 10절도 한번 띄워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낸다. 11절도 한번 띄워봐 주시면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그러니까 완전히 뭐 사는 곳, 그 다음에 곡식, 이 모든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기소장이죠. 이제 검사가 이렇게 쫙 이렇게 기소장을 읽고 거기에 따른 구형을 합니다. 뭐 사형, 뭐 아니면 3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소장과 형을 이제 두 개를 지금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이제 재판장 하나님이 이제 판결을 내리십니다. 판결의 내용이 오늘 5장 4절, 이건 화면에 없습니다.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징벌을 내리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뭐 깐풍기 뭐 그다음에 뭐 비 뭐 뭐 다 어쨌든 이 그 철저하게 깐풍기는 적인가요? 중국집 저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재앙을 다 내린 후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풍전등화처럼 곧 쓰러질 것 같은 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건데요.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찾으라, 5장 4절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해놓고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베델을 찾지 마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 다음에 베델은 찾지 마라, 길갈도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마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또 해야 되는데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쪽으로 나가고 이걸 찾는 것이 최소한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닌 거예요. X표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라, 찾으라 하는 이 명령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베델로 나가는 거, 베델을 찾는 거, 길갈, 그 다음에 부엘세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베델, 길갈, 부엘세바, 요 세 가지 지명입니다. 지명을 듣는 순간 이제 여기가 뭐지? 여기가 어떤 곳이지? 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베델로 올라가지 마라. 베델 찾지 마라. 길갈, 부엘세바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모스서 내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4절을 찾아볼까요? 3장 14절. 화면에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한 장 앞으로 넘기십시오.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여기 보시면 베델이란 단어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제단들. 그러면 여러분, 베델의 제단이니까 베델이라는 그 땅에는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번뜩 뭐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제사.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 오늘날의 예배당에 해당되겠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힘입어 나아갔다면 우리 예수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사하는 곳, 예배하는 곳, 이렇습니다. 또 한 장을 더 찾아보면 4장 4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여기서는 이제 지명이 두 가지가 섞여 나오는데, 베델 그리고 길갈. 근데 베델과 길갈 뒤에 가서 이제 범죄하고 죄를 더하는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린다. 그러니까 희생과 십일조를 드리는 장소로서 베델과 길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델처럼 길갈도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제사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의 처소, 제사의 처소, 그들의 종교적인 장소. 그리고 이제 4장 5절 이어지는 4장 5절도 너희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굉장히 조롱하는 어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자, 수은제, 낙헌제, 그리고 위에 희생, 십일조, 제단. 근데 원래 여러분 제사 제도는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내가 기뻐한다 하는 모든 내용들이 구약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하나님이 4장 5절에서 뭐냐면 이런 제사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너희 만족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내 만족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제사 안 드리면 찝찝해.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예배 안 드리면 좀 이상해. 어릴 때부터 예배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주일날, 저도 한 번도 주일 빼먹은 적이 없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해요. 그리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예배를 꼭 늦는데, 예배 늦으면 이제 본당 문을 잠그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 마당에서 이제 모니터로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 이 친구는 꼭 축도할 때 되면 막 문을 막 열어가지고 머리를 뒤밀어요. 희한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축도는 라이브로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몰랐던 사실을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주간이 찝찝하대요. 자기를 위한 축도고 예배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베델과 길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들의 어떤 제사,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을 위한 제사, 자기들의 심리적인 만족 그리고 안정, 제사의 자리에 그냥 와 있음으로 인해서 더불어 얻게 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만족들. 그러니까 베델, 길갈, 여기는 이제 찾아보진 않지만 부엘세바도 어떤 곳이겠어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열거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제사의 처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여러분 이스라엘 맨 남쪽 그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을 전체를 표현하는 지명법인데, 어쨌든 이 아모스 5장 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근데 찾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베델로 가진 마라.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금하셨어요? 제사. 그다음에 뭐 수은제, 낙헌제, 뭐 십일조, 뭐 성회, 여러분들의 모임, 뭐 기도 모임, 뭐 다. 어떤 찬양 모임 전부 다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왜 예배 안 드려? 너희들 왜 십일조 안 내? 너희들 왜 안 모여? 너희들 왜 찬양 안 해? 너희들 왜 기도 안 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5장 21절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건 더 구체적입니다. 베델로 가지 마라,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이거는 이제 어떤 상징적인 그런 표현, 우회적인 표현이라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5장 21절에서 23절에 분명하게 번제, 소제, 뭐 화목제, 뭐 그다음에 노랫소리, 찬양이겠죠. 다 그쳐라. 스톱.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찾으라고, 이제 죽기 직전인데, 내가 지금 맞아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직접 말씀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 살겠다. 근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제사는 아니다. 노래도 아니다. 너희의 뭐 모임도 아니고 절기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냐? 당연한 질문이 우리 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5장 7절,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 정의를 쓴 쑥, 쓴 쑥, 쓰디 쓴 쑥 있죠. 그러니까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못 먹는, 그냥 뱉어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정의를 그렇게 바꿔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그 다음 24절도 한번 볼까요? 24절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흘려보내라. 가두어 두지 말고 흘려라. 이런 뜻이겠죠. 정의, 공의. 그 다음 6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2절 마지막으로 6장 12절 말들이 찾으셨나요?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냐. 그 다음에요.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또 이제 같은 표현이 나오네요. 쓸개라는 거, 담즙을 만들어내는 아주 그 강력한 물질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다음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걸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많이 울타리를 좁히고 범위를 좁혀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모스가 제시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냐? 정의, 공의 다 의가 들어가는데 다 비슷비슷한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냐? 뭐 우리가 이 시간에 단어를 뭐 정의하진 않겠습니다. 단어를 정의하지 않아도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모스 본문 내에서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우리 5장만 우리 본문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뭐냐? 바로 11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걷었은 즉. 여러분 세금을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서서 뭐냐면 힘없는 자 이거죠. 힘없는 자에게. 그 다음에 12절도 보세요.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악인을, 아니 의인을 학대, 그 다음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뇌물과 억울함이 이제 엮여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12절이니까 이게 공의와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했던 공의, 정의 이건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실생활 속에서 힘없는 자, 그 다음에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그것도 바른 모습. 그럼 이걸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밟는 게 아니라 힘없는 자를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 가난한 자를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옳은 대로 판결해 주는 것. 물론 가난하다고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것도 정의롭진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는 여러분 가난하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를 짓지 않아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우리가 그냥 자주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말. 야, 돈 없으면 뭐 그냥 감옥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 돈으로 보석금을 신청해서 나온다든지 힘 있는 변호사를 사서. 그래서 우리 뭐 전관 예우를 받고 있는 대법관 출신의 판사나 검사들이 그 공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를 개업을 하면 다 선후배 관계니까, 그렇죠? 선배가 변호하고 있는 사건인데 앉아있는 판사가 후배인데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 하나 깜빡거리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웃지 못할 실제 우리 21세기의 사건인데, 공의가 많이 세워졌다고 하는 우리 현실에서도 사실은 뭐냐면 억울한 일이 많죠. 아마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힘든 거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억울함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습니다. 억울함이 많고. 그래서 가슴 속에 하나, 두 개쯤은 다 억울함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해결받지 못한 감정, 그리고 해결받지 못한 어떤 그런 부당한 대우, 직장이나 어떤 이 사회.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어떤 억울함은 그래도 견딜만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들의 삶의 방식은 힘과 뇌물에 의한 어떤 판결, 그리고 약육강식의 어떤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억울함이 있을 때 이건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여기 신앙 공동체 안에도 힘 있고 돈 있고 직업이 좋은 사람들이 대우받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천덕꾸러기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게 야고보서의 고발 아닙니까? 야고보서가 뭘 고발해요? 회당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막 금반지 끼고 막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막 반짝반짝 겁나 좋은 옷을 입고 온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리 오시라고. 근데 이제 노예들 정일 정말 육체 노동을 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도 또 씻지도 못하고 막 헐레벌떡 예배 모임에 왔는데 딱 봐도 남노하고 누가 봐도 천민 계급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힘이 없는, 그러면 뭐 아무 데나 안 뜬지 뭐 쟤 왜 왔나 속으로 싶지만 그래도 왔는데 체면은 차려줘야 되니까 뭐 아무 데나 앉으라고,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으라, 아모스 5장 4절에서 하나님이 정의하는 이 하나님을 찾는 것, 첫 번째 아닌 것은 일단은 제사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 내에 힘없는 자, 약한 자를 우리가 한번 어떤 자세로 대우하느냐.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남쪽 유다의 문제도 더 유아 버금가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야서를 한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렇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기서 이 악이 이제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게 내게 무겁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이건 기도하는 거거든. 유대인들은 무조건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펴고 하니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피도 아마 같은 개념일 겁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악한 행실, 행악, 이걸 버려라, 그쳐라. 그 다음에 이제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해라. 여기 보시면 이제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거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학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대표적으로 이 유대 공동체, 신앙 공동체 내에서 천덕꾸러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을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를 향해서 한 선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삼일교회나 삼위교회나 똑같습니다. 상황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사야서 역시 아모스와 똑같은 책망을 신앙 공동체 내에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본질이 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본질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게 뭐죠? 물론 원망이죠, 원망. 원망과 함께 뭐가 또 따라오나요? 분쟁.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종일토록 뭐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재판. 그러니까 모세가 힘이 너무 든 거예요.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이끌고 좀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출애굽한 공동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공동체. 정말 막 천사 같은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다음에 천사 이 시내산에서 율례를 듣고 정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된 줄로 생각을 했는데, 광야 여정을 쭉 이렇게 봤을 때 모세의 주 업무가 뭐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보더니 너 뭐하냐?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이고 이 백성은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 분쟁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그 재판하느라고 힘이 너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는 것이 나쁜 공동체는 아니에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1 공동체도 문제가 많죠. 팀,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다 문제 없는 공동체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정말 나쁜 공동체와 좋은 공동체는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 주느냐, 이 처리 방식이 제일 좋고 나쁨을 구분해 주는 기준입니다. A와 B가 싸웠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A가 힘이 있고 돈도 있고 좀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어요. B는 보니까 뭐 조금 그래요. 그러면 이제 B를 불러서 그냥 너만 입 다물면 조용해. 이렇게 만약에 처분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는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서 그 공동체의 억울함을 쌓아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너무너무 억울해요. B는 누구한테 호소할 데가 없어요. 재판장에게 호소했지만 재판장이 이미 자기를 불러서 입막음을 다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에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가까운 사람에게 할라 치면 힘센 A가 또 다른 사람들을 뇌물로 다 이렇게 사로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비는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탄식이 나오죠. 여러분 왜 탄식을 하냐면 여러분 언제 이렇게 막 친구들 만나면 막 부장 욕을 하나요? 내가 부장을 이길 힘이 없을 때 욕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부장을 이렇게 컨트롤할 힘이 있으면 욕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인사권자다 그러면 부장을 뭐 그렇죠? 내가 뭐 사장인데 회장한테 가서 부장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부장보다 약하고 힘이 없고 그 부장이 나를 부당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 만나서 계속 뒷담화 욕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신앙 공동체 내에서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억울함을 어디로 가져갈까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께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이제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풀어주기 전에 우리가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냐면 힘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내 기도에 탄식이 없고 내 기도에 눈물이 없다 그러면 내가 힘이 있구나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으로 기도해 본 적이 내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면 내가 힘도 있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그 문제 또 내 스스로 그 사람을 처리할 수 있을 때 사실은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을 이용하고 내 주변에 또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고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한테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아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많이 울 것 같아요. 제 기억도 그렇습니다. 제 기억도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그 전에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울겠습니까?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것들을 처리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임들을 정기적으로 갖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심리적 안정 그리고 바깥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시간 와서 잠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또 그냥 웃어주고 또 우리의 죄를 그냥 그래 이렇게 해주기 위한 화목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공동체 내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또 나는 억울함이 없는가? 또 나 때문에 누군가는 또 억울한 경험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억울함을 계속 쌓아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공동체 원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 차원에서 내가 아는 누군가의 억울함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아 그랬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 같이 욕을 해주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친구의 억울함을 내가 내 선에서 그리고 내 선을 넘어간다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를 또 함께 고민해 주는 그렇게 고민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 돌을 넘었습니다. 약육강식 세상 두로 시돈 뭐 암몬 모압 주변의 모든 열강들이 했던 모든 방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도 자신들의 동포를 또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의 멤버들을 야곱 강식이라는 방식으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뇌물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까지 다다르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하는 것, 즉 차별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성격의 문제를 뛰어넘어 신학적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신학적 부재, 그것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믿음이 있지 않냐?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믿음과 그 뒤에 뭘 연결하고 있어요? 차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의 지적과 아모스의 지적과 이사야의 지적은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좀 몇 구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신명기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사무엘상 24장,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이건 다윗의 말이거든요. 나 다윗, 그리고 왕, 여기서는 이제 사울을 말합니다.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다윗이 너무 억울한 거죠. 사울 왕에게 쫓길 이유도 없고 자기는 죽을 죄도 없는데 사울 왕은 군대를 동원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지금 여호와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재판장이 되어주십시오. 시편 72편, 그가 하나님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정의의 속성을 시편 72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여기도 똑같이 억울함이 나오고, 말라기 3장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거다. 심판을 할 건데 뭐를 심판하나 봅시다. 점치는 것, 가늠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품꾼의 삭세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도,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도, 전부 다 힘이 없는 사람, 전부 다 도울 힘이 없는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공동체는 완벽하게 억울함이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 천국 가서 우리 해결하자고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또 야고보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신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변 또 나 우리 공동체 안에 억울한 부분은 없는가, 또는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 그 억울한 자를 누르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 나는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여러분 대표적인 인종차별 제도인 노예 제도를 여러분 철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혹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은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적어도 우리가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 우리 신앙 공동체 내에 힘없고 백없고 또 가난해서 억울한 일 가슴에 엉어리가 져서 정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도와줄 우리 힘의 범위 내에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고 또 힘을 보태기만 한다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보시고 소망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모스 5장 15절, 5장 15절에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자신을 혹시 불쌍히 여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불의와 또 그런 삶을 치장하고 덮어버리는 그런 종교적 어떤 제스처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또 함께 어떻게 세워갈지를 고민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공의를 강같이 또 정의를 하수처럼 우리 흘려보내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3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또 주변에 우리 억울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우리 주의 마음을 품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